이제 오늘은 사사기 9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은 형편상 짧게 잡았지만 마지막 절까지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드온이 죽죠. 기드온이 죽고 7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들 두었죠. 이것은 이미 기드온의 말년의 타락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겜에 가서 첩을 또 하나 얻어요.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아비멜렉. 예. 세겜에 가서 첩을 얻은 것은 향후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징성도 굉장히 크고요.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 향후 후계 구도에서 아무래도 태생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떠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갓댁, 그럼 외갓댁이 어디겠습니까? 세겜이죠. 세겜에 가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고 그 지역의 신들의 신전에 헌금된 헌금을 통해서 그는 정치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자금으로 결국은 이 기드온의 아들 7명을 한 바위에다 메어 칩니다. 그 바위는 그냥 아무 바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에 사실은 피가 반만 섞였지만 그 형제들을 다 거기다가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왕과 왕 제도를 시도한 실질적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왕 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나요. 실패. 이제 오늘 이 실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9장에서 얻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22절 전에 그 중에 이 70명이 죽을 때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요담의 보좌 그러고 도망간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요담이 아주 알레고리컬한 비유를 통해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퍼붓고 도망을 갑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0절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말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예, 요담은 일단 역사의 무대에선 사라집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고 그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는가를 보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몇 년째입니까? 3년에, 3년에.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다스렸다. 이 말을 이제 우리 총신의 구약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뜻밖의 해석을 해요. 사실은 이게 다스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다투었다. 다투었다. 이 번역이 정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다스렸다는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직역을 하면 3년 동안 백성들을 다투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이씨가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다스렸어요. 근데 내내 어떻게 다스렸어요? 저희는 그 시절에 젊은 날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절에 매일매일이 어떠했는지 잘 알죠. 어떻게 지냈죠, 우리가? 캠퍼스는 매일 지금 홍콩 같았어요, 홍콩. 그게 다스리는 건 아니죠.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스렸다라는 표현은 정말 뭐가 다잘 돌아가서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백성들과 3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지냈다 그 말입니까? 다투며 지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가 왕이 되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홍콩 사태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서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했죠? 배반합니다. 23절에 드디어 그를 왕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배반이 일어나요, 배반이. 근데 이 배반의 이면,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가 작용을 하죠? 악한 영. 라아 루하.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영이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전체 구장 마칠 때까지 걸쳐진 스토리가 전부 이 악한 영, 23절에 하나님이 부리기로 작정한 악한 영에 의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마치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렇게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태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무한 폭주를 자기네들끼리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물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자 그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줬던 말이 뭐죠? 검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힘의 논리로 망한다 그 말이. 그건 꼭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아도 그 메커니즘이 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가끔 이렇게 꽉 쥐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 얘들 안 되겠다. 좀 아무래도 혼이 나야 되겠다 하면 이걸 놔버려요. 그러면 기본 악한 영이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따로 있고 나쁜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레이크에 의해서 잘 제동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살짝 놔버려요. 그는 그때부터 인간적인 더러운 썩은 냄새들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구정물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순식간에 무슨 교회가 됩니까? 그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뭘 기도해야 옳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제압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4절. 배반이 일어났어요.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세겜 사람들은 누가 왕 되는데 힘을 합했죠? 아비멜렉이 왕 되는데 힘을 합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누구의 지금 왕이 됐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통제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짝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놔버리니까 당장 뭐가 일어났어요? 배반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의 본질적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뭐예요? 아비멜렉을 벌하기 위해서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우상제단 한 바위에다가 메어친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타겟이 누구냐 하면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은 이런 아비멜렉을 우상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삼은 죄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옹립한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그룹과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과 징계가 오늘 스토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5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네,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해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호시탐탐 아비멜렉 왕의 목숨을 노리는 배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왕인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간질. 이간질. 첫째가 이간질입니다. 말을 갖다 자꾸 옮겨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조그마한 일들도 막 커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점점 커져서 하나의 거대한 전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혀의 권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가정주부들이 모이기만 하면 왜 그냥 자기 말만 하는지 알았어요. 그 이유를. 말을 잠깐 끊으면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래요. 남이 말 안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는 저렇게 듣는, 청종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일단 뭐 어디서 전해 들은 걸 확인도 안 하고 막 쏟아내는 것보다는 일단 그 당사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꾹 참고 담아두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여러 케이스와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관된 그 원리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자. 사람들이 막 성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막 예단하고 판단하거든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근데 정말 그 나쁜 놈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니에요, 또. 예. 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귀를 두 개를 줬단 말이에요, 두 개. 입은 하나만 주고. 왜 그랬으셨을까요? 왜 우리 그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잘 좀 들으라고. 그래서 귀를 이렇게, 이 귓바퀴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소리가 새지 않도록 좀 잘 들으라고. 여기 이렇게 곡선까지 파셔가지고 소리가 귓구멍으로 쏙 들어가도록. 이 귀를 보면요, 굉장히 신묘막측해요.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도록.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인류의 타락도 결국은 아담의 넘어짐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데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부부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일단 자기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26절을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제 이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누구예요? 가알. 근데 가알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짜증나는 존재, 그 뜻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말을 이제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가알, 짜증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그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역상들이에요. 무역상.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라의 조직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상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물과 재산을 상당히 항상 지니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그걸 보호하려면 또 나름 세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신들을 훈련시켜서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알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형제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형제. 자, 어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6절을 보세요. 에벳의 아들 그의 형제와 더불어 형제 등장하죠. 자, 또 어딜 보시냐면 31절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예. 또 4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네. 가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쫓아다니는 표현이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혈육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입니까? 그의 그룹들,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 행동을 하는 집단들을 얘기합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자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는 책은 모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략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알이라는 사람들이 그 집단인 형제들과 세겜에 들어오자마자 아,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우리 저 사람 신뢰하자.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 자기의 그룹들과 세겜에 정착해서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의 뭘 산 겁니까? 마음을 산 거예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더구나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능숙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뺏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겜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알이 본격적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 이간질을 이렇게 시켜요. 27절. 그들이 그 가알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뭐하니? 저주하니. 자,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그들이 이미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했다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바로 그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은 데다가 그거를 짜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푼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저주하게 만들었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저주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아갔나가 한번 보십시다.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이 스볼은 아비멜렉의 그 부하입니다. 부하.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건 가알이 아비멜렉과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반역을 부추기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은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이거는 공식적인 전쟁을 전면적으로 해보자는 이제 전쟁 선포예요. 드디어 세겜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가알과 그 부하들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대들과 정면으로 한판 전쟁을 하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30절.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아비멜렉의 부하죠.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놓아요.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32절 시작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34절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이 마치 그 누구 전쟁할 때를 연상시킵니까? 아버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대군 미디안을 무찌를 때 형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36절 시작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브럭에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눈임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38절 시작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으로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44절 시작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얼마나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뭘 뿌려요? 이 우리나라 풍습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은 조금 우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부분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48장을 좀 열어볼까요? 성경을 좀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48장 9절을 한번 예레미야 4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네 여기에서 그 성읍이 황폐하여 그랬어요 이 소금이 뿌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뭘 의도하는 행위인가 하면 그 성읍을 황폐케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이 성읍이 다시는 어떤 종자도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 속에 소금을 뿌릴 경우 첫째는 그 땅을 정결케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해서 그 땅에 신에게 바친다. 신에게 바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확인한 것, 다시는 번성치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의미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 속에 담아져 있어요.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 땅을 정결케 만든다. 그 땅의 신에게 바친다. 다시는 번성치 못하게 만든다. 아주 씨를 말린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뿌릴 때는 그냥 왜 뿌리죠? 부정탄다 뭐 그런 정도 의미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 성을 헐고 그 성의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살육을 한 다음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했어요? 예, 아비멜렉이 누구를 심판했어요? 세겜을 심판한 거예요. 세겜을. 맞죠? 세겜을 완전히 실을 말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를 뭘 만든 사람입니까? 왕 만든 사람이에요. 왕. 그런데 아비멜렉이 결국은 세겜을 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퍼포먼스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심판에 작용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가알과 그의 집단들이에요. 이 누가 작용을 했죠? 악한 영이 풀림을 받아서 마음대로 활개를 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무리들의 행위를 여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6절을 보세요. 46절서부터 55절까지는 아비멜렉의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일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작용하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그 내용을 마저 확인해 보십시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여기 항상 브릿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브리트, 베리트에서 나왔죠. 약속. 엘 뭐예요? 신. 신의 약속이라는 뜻인 담긴 그 신전의 보루라는 말은, 여러분 이 보루라는 말은 내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의 내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숨으려고.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왕 삼았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저렇게 핏발을 세우고 쫓아다니니까 숨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자기들의 섬기는 신전, 엘브릿 신전 보루 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걸 또 알았어. 어디 숨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자 4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얽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번엔 뭘로 죽였어요? 나무를 찍어다가 전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맞죠? 불을 질렀어요. 아까 제가 서론 시간에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이 불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 불. 아까 한번 볼까요? 20절.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요담이 이제 저주를 하고 도망간 그 저주의 내용인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요담이 저주를 직설적으로 하고 여담의 보좌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저주의 매개를 뭘로 설명했죠? 불로 설명했어요. 불. 불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 심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엘브리 신전 내실에 숨은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는 걸 알고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고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도끼 들고 나무 찍어다가 그 위에 쌓아놓고 뭘 붙였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불이에요?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남았어요. 요담의 저주대로라면. 자, 20절을 다시 보세요.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누구를 살 것이라?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 뭘로 죽어야 돼요? 불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불로 죽질 않아요. 보니까 맷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다. 그렇게 신전 내실에 숨어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죽은 남녀가 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복수에 미치면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더구나 이 백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를 왕삼은 백성이요,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마뜩치 않았던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이 횟수 속에서 다스렸다는 말이 아까 무슨 의미라고 해서 그랬죠? 다투었다. 그러니까 내내 백성들과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은 이런 잔인무도한 보복 행위로 기록을 남기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자, 그런데 50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망대니까 안전한 줄 알고 도망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아주 불 지르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그걸 또 불사르려고 했는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여러분 잠깐 저를 볼까요? 이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장수들, 최고의 리더들 옆에는 항상 참모나 부관들이 쫓아다녀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장수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쓸 경우에는 그 사람 손에 받아서 휘두르거나 사륙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해야 돼요? 두 가지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두 가지가 이상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가 이상해야 될까요? 우선 여인이 맷돌 윗짝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무슨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런 힘 있는 여자 같지도 않고, 예? 그 맷돌 윗짝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건 그걸 위에서 던졌는데 누구 머리에 맞은 거예요? 예, 아비멜렉 머리에 맞은 거예요. 두개골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쪼개졌다고 돼 있어요. 쪼개졌는데 즉살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맷돌의 의미와 우리네가 쓰던 맷돌의 의미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예, 이 그림이에요. 자, 잘 보시면 저 여자로 보이죠? 여자가 밑에 넓적한 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그런 돌, 아시겠어요? 둥그런 돌을, 그러니까 이 둥그런 돌이 이렇게 말하자면 잘 갈아진 둥그런 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좀 거친 둥근 모양의 돌로 밑에 곡식을 깔아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서 곡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맷돌에 갈리듯 으깨어져서 뭐 필요한 양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맷돌 윗짝이라고 할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쓰던 그런 혼자 들기도 힘든 그런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만한 좀 다듬이 방망이보다 조금 더 굵은 정도의 돌멩이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를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인이 들 수 있는 무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개골이 깨졌다는 것은 말하자면 골이 어디가 문제가 생기긴 생겼겠죠. 근데 즉사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명상을 입었겠죠. 직감을 하고 아비멜렉이 옆에 무기 든 소년에게 야, 사람들이 내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을 여인한테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창피하니까 네가 나 죽여라 해서 결국 그 소년에 의해서 죽는데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은 여자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다. 요담의 저주대로라면 불이 아비멜렉을 싸질러서 죽여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세겜을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을 했어요. 그럼 아비멜렉은 뭐에 의해서 죽었는가 하면 여자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샤예요. 이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는가 하면 애쉬. 이게 불이에요, 불. 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아비멜렉을 죽인 겁니까? 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담의 저주는 정확하게 맞은 겁니까? 안 맞은 겁니까?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그러면 요담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맞았을까요? 아니죠. 요담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소위 신학적 해석이에요. 요담이 저주를 해서 예언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담의 저주를 예언을 빌려서 일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요담의 예언과 저주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5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러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은 왜 심판을 받았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에 메어친 우상제단에 바쳐진 이 죄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그렇게 되도록까지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심판의 두 타켓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과 이 저주를 누가 한 겁니까?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도망가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담의 예언을 뭐 하신 거죠? 활용하시고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57절 다 같이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런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잠시 놓음으로써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해서 서로 심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교차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작용을 도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우리는 누구에게 상소하는 방법 외에는 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믿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왜 자꾸 꽈배기처럼 꼬이게 만드냐 하면 그걸 내가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생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속은 뒤집어지죠. 너무 아프죠. 창피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유한한 인간이 뭐 속을 열어 보이겠어요? 까뒤집어 보이겠어요? 우린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응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교훈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484장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일절 어떤 방법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플랜 B가 있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플랜 A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내 응답이시고 내 대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상소하면,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제목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몸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